할렐루야.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제목은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각자에 따라서 이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이 있느냐 소원이 없느냐 하는 거죠.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연히 시작하고 아무 기대 없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또 내 마음에 품고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분명한 그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지고 더욱 명확해져서 이 한 해 동안에 그 소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강한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열망.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강한 열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열망이 다 식어져서 나는 이제 열망도 없다, 새해를 시작하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안에 뭔가 뭐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강한 열망이요. 그 희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실패한 사람이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역시 오늘 또 해돋이를 보러 갈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해돋이를 꼭 보러 갑니다. 뭔가 가족들과 함께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갑니다. 뭐 그 어떤 미신적인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해마다 저는 갑니다. 역시 오늘 또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나서는 저도 갈 겁니다. 따라오시려고요? 예. 곤란합니다. 제가 차가 다 5인승입니다. 예. 그런데요, 어딜 가나 제가 가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자동차들이 꽉 막힙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제가 첫 여기 이 부산에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황령산에 올라가면 해돋이 쉽게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시 돌아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냥 딱 차가 막혀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것이 황령산 꼭대기더라고요. 예, 그것도 모르고 올라간다고 차를 딱 갔는데 멈춰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뻔히 복잡한 줄 알면서도 그토록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돋이를 보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름대로 각자의 소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에 조금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그 결심을 하기 위해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성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아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아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다. 다른 것이 성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소원이 아니라 물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또 취업도 잘 돼야 되고 좋은 짝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진짜 소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그 소원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소원을 주실 거예요. 소원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강한 열망으로 타오르게 만들 거예요. 발견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에 두신 그 소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소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너무도 이 말씀이 좋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에네르게오라고 해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에너지, 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힘. 예.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힘있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강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힘있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과 기쁨.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에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기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만 혼자 기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발견이 되었을 때에 철렁 내려앉아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교인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구나. 늘 죄송한 마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죄송한 마음, 누가 사업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죄송한 마음, 다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렁 내려앉아요. 날마다 기뻐할 일들로 여러분들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첫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투덜대며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투덜대며 나쁜 말 하는 거. 이거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자꾸 누군가에 향해서 자꾸 투덜대고 나쁜 말 하는 거, 이거 버릇입니다. 안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투덜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적인 불만 상태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내적인 불만 상태를 자꾸 꺼집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는 뭐냐? 악한 시비는 악한 의도로 다투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다투는 거. 그러니까 내적으로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가리켜서 시비라고 얘기하죠. 시비. 그러니까 이런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게 되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가득해 보세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요, 기도가 막혀요. 원망과 시비가 늘어나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져요. 원망이 늘어가고 시비가 늘어나가 보세요. 사랑이 식어져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멈춰요. 심각한 현상이 벌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멈춰요. 나는 원망한 것뿐인데, 나는 시비한 것뿐인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파손돼요.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내가 아무리 옳고 상대방이 아무리 틀렸어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요. 왜요? 누가 옳고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보다도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그래야 돼요. 누가 옳고 그르냐 따져서 뭐 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 우리 양적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원망과 시비가 한마디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에 기쁨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칭찬이 가득하고 또 정말 축복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이게요. 빛이 되라.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이게요. 15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얘기합니다.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은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비난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책망받을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흠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혼탁한 세상의 풍속과 혼합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가 돼서 세상의 빛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섭고 사납고 거칠고 또 냉정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흠이 많고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습니까? 순전하십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보다도 흠이 많고 누구보다도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럽잖아요. 누구보다도 흠이 많고 누구보다도 순전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흠없는 자로 순전한 자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한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흠이 있는 사람 또 순전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력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당당히 실력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죽으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은 뭐냐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희망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는 살지 맙시다. 여러분 때문에 골치 썩고 여러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은 하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받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낙심한 자들 위로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완벽한 답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다른 것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것이 실력이에요. 실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답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야단법석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으로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지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16절 전반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놓고 다 헛수고하면 낭비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세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지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도 있고 또 뭔가 소원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설령 충분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시작했다고 해도 암담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지요. 쉬지 않고 다름질을 하며 달려도 땀 흘려 수고하여도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만약 당신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왔는데 오르다 보니 잘못 건축된 빌딩이었다면 이 얼마나 인생의 큰 낭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세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하게 밝혀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여러분들의 다름질이나 여러분들의 수고나 헛되지 않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리더는 고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결정해야 하고 홀로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때론 잘못된 결정으로 힘든 일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라고 다른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주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다름질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겠습니다. 이거 고백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한 해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한 해 이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들의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름질하는 것들이 결단코 헛됨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쓴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의 수고한 만큼 보람과 결실을 다 거두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도록 합니다. 2019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2019년은 내 평생에 이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어쩌면 이렇게 시작했지만 또 2020년도 언젠가는 다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겠죠.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또 해마다 송년을 보내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17절 전반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얘기합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가운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의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순교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쏟아 부을지라도, 나를 전제와 같이 쏟아 부을지라도, 내가 혹 죽을지라도, 순교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드리겠다 하는 그 각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말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두셨던 소원을 제가 평생 붙들고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소원은 헌신이고 충성이고 희생이고 섬김이고 사랑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더욱 충성되게 감당하시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일들까지 돌보면서, 그것이 사명이지요. 그것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맡겨주신 그 봉사의 직분이지요.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소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 마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새해에는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때론 잘못된 방향의 소원을 가짐으로 다름질도 수고도 헛수고가 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낭비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많이 만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2020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도 여전히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기에 올해도 직분과 사명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품어야 할 하나님의 소원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통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소원을 두고 행하면 정답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